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15장 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복잡하게 내용이 전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불순종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사울이 또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서로 대화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 위의 사건으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사무엘이 가서 아각을 죽이죠. 그리고 맨 끝에 도대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말이 맺어졌는지, 맨 마지막으로 남은 장면과 사건, 장면과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읽은 34절과 35절이 기록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34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 끝났어요. 예, 사무엘은 라마로 갑니다. 자기 집이 있던 곳, 자기가 생활하던 곳으로 간 거예요.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사울과 사무엘이 각각 자기의 길로 간 거죠.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그냥 사무엘도 갔다, 사울도 갔다 이렇게만 돼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등을 돌리고 각각 따로따로 흩어진 것이죠. 기왕이면 함께 전쟁을 애써서 잘 수고해서 승리하고 기왕이면 둘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각자의 길이 달라서 너는 그곳으로 나는 이곳으로 각각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한 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과 사울이 가는 곳이 전혀 다른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34절에 보면 각각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13장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13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심판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 선포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그게 이 심판행했던 실질적인 행동이었는데 그 장면과 지금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참 아쉽죠. 또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13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이미 심판하시고 떠나가셨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아무도 바뀐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을 행하시는데 실제로 사울에게 선포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죠. 직분을 빼앗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될 것이고요. 곧장 나타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즉각 나타나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 떠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판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떠나가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다. 앞에 나왔던 엘리 선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가장 많이 간구했던 게 주의 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영감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혼, 주님의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내가 영감도 사라지고 무엇이건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다 떠나갔어요. 떠나간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35절에 보면 다시 한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35절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언뜻 읽으면 다시 보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표현을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찾아가서 본 일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사무엘과 사울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에도 사울이 찾아간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실 때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가서 기름을 붓게끔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찾아왔을 때에도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만나주는 모습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사울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사 마음대로 지내고 이렇게 심판받을 지경이 있을 때에도 사울이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하다못해 심판을 선포할 때에도 사무엘이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더 이상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으면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게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일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전쟁을 하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사무엘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좀 불러내달라.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고요. 그 이전에는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좀 사울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여지껏은 사무엘이 나를 찾아와서 항상 격려해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표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사울을 안 찾아갔느냐? 마음이 슬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사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랬기 때문에 안 본 겁니다. 보면 더 슬퍼지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했다.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기는 들어가나 봐요. 예전과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은 마음이 슬펐고요. 하나님은 후회가 됐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슬퍼했고 하나님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읽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사울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회방꾼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저 녀석 괜히 왕으로 세웠나 보다. 깜도 안 되는 녀석을 괜히 이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가 되는데 장애물이 되게끔 만들었네. 다른 녀석을 세웠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생각을 하셨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후회한다는 건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인데 생각을 해보니 사무엘은 그러면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인가? 사무엘은 안타까워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녀석이 내일을 회방하고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어. 그래서 후회하시고 있다면 사무엘도 마땅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후회해야 되겠죠.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나 보다. 이러고 후회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슬퍼한다고 하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인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인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었던 마음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슬퍼하셨다라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후회했다는 부분이 이런 측면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지 않았더라면 사울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울에게는 좀 버거운 직분이어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 버거운 직분을 주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살게 했었으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 승리도 하고 집에 가서 애들 돌보고 지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생각해서 좀 미안해하는 마음 혹은 후회하는 마음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측면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불행해지는 또 그리고 서로를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 나눌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냥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평안하게 더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장로가 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아 참 신앙도 어렵고 개인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냈을 텐데 목사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 슬픔, 후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사울을 통해서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결국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을 매우 짧게 기록해 놓았죠. 각자 자기의 길로 갔고 그리고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해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결말 장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과 상황은 어떠하냐면 사울은 여지껏 했던 어떤 전쟁보다 가장 큰 전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갖고 왔던 어떤 노인물보다 가장 많은 전리품을 노인물로 가지고 왔어요. 다 죽였어야 됐는데 안 죽이고 좋은 것들 짐승들을 다 끌고 왔잖아요. 그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었고요. 땅도 넓어졌고요. 또 기세등등하게. 또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얻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지만 왕권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전보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이전보다 모든 것이 다 더 좋아졌어요. 더 풍요로워졌고요. 그런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 기록할 때에 현실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좋아지고 나빠졌는지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인간적인 시선을 놓고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울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말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딱 한 가지를 놓고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남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그건 그냥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돕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역사하시면 그렇게 결심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면 지금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 뒤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졌다면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거꾸로 만약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된다면 지금 당장 내가 형통하고 전쟁이 승리하고 통치권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을 제대로 봐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현재를 잘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고난을 만나도 그것이 곧 복받는 길이 되고 또 형통함을 만나면 그것이 또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형편이 좋으면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형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 불과했던 사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들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